오늘 요한삼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인데요.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 외에 신약성경에 세 군데 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가이오도 무난하고 라고 할 때 그 가이오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그 가이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위에서 말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가이오는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헬라 뜻으로는 헬라 말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아마 무척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주 전에 뉴욕에 있던 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냐 딸이냐 물었더니 한 80%는 딸인 것 같다고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님의 은혜 주원이가 어떠냐 이제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뉴욕에 계시는 장인 장모한테도 이름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그렇게 많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장인 장모가 짓는 이름이나 우리가 짓는 이름은 애칭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벌써.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냥 애칭으로 부르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든 간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 가이오도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그 부모님이 뭐 지었든 누가 지었든 간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라고 가이오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이오는 부모의 바람대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1절과 2절, 5절에서 이 가이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몇 번이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고요. 또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가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에고 아가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이 가이오가 요한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냥 사랑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한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헬라어는요, 이 동사를 보면은 그 동사의 의미, 단어의 끝에 보면은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순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1인칭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아가포 그러면 I love, 내가 사랑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안 써도 되는 에고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이 써서 내가, 그리고 에고 아가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그 요한이 가이오를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오는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를 기쁘게 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기뻐서 이름을 기쁨, 가이오 이렇게 지었고요. 또 사도 요한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또 또 주의 종 사도 요한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요는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아, 이 형제들은 복음 전도자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요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소유했다는 말, 진리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요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요는요, 진리를 소유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했던,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것하고 달라요.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할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진리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요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을 것입니까? 5절에 보면은 네가 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 보면은 가요가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나그네는요, 순회 전도자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대접을 하면서 숙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교회 돌아와 사는 이야기가, 아이고 어디 갔더니, 제가 다녀보았더니 이 가요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면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융숭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줬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가요는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가요는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소유할 뿐 아니라, 진리를 간직할 뿐 아니라 진리대로 행동하면서 삶 속에서 빛을 발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한 광장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한, 순교를 당한 존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말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켜라. 아마 이 존 후스가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존 후스는요, 체코에서 출생을 했고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고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잘못되니까 종교 개혁을 하다가 그런 순교를,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존 후스는 거짓을 미워했고요, 진리를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이 정부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했지만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지만은 체코의 영웅이었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멋있는 사람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소유하고 또 진리를 소유할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실천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보면서 아유,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인데 얼마나 잘 돼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기원의 양식입니다. 기원할 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이 가요를 향한 개인적이면서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되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잘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오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붙어서 한 뜻이 된 거예요. 먼저 유라고 하는 것, 헬라어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뭐 그런 선한 그런 뜻이고요. 호도서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가는 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잘 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바란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번영하다 혹은 성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요에게 만사에 그리고 범사에 번영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기원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로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는데 당신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정말 생명의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당신의 범사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축복의 기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요는요,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엑셀런트입니다. 정말로 요한이 볼 때,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그 요한이 볼 때에 이 가요의 믿음은, 영혼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참 좋습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엑셀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도 그렇게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원입니다. 요한이 기원하는 것처럼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본문을 보면서 첫째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밋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한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규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특히 시편 1편 3절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예, 그 행사가,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범사에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잘 먹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가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주시느냐,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려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적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 LA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뭐 평소에 건강해요. 별로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앉아있는데 머리가 아프더니 그냥 옆으로 픽 쓰러졌어요. 그 천장이 빙빙 돌아가고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슥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 생각에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가 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빨리 119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제때 오지도 않아요. 한참 있다가 의사가 오더니만은 진찰을 하고 나서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통제 몇달 주고는 집으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돼서 동구에 있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의사예요. 한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또 하나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의대를 나왔어요.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 의대는 미국의 탑 가는 첫째 둘째 가는 의대 아닙니까? 아주 공부를 잘해서 둘 다 의사인데 그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빨리 병원에 가라고, 가서 MRI 찍고 정밀 검사를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서 다 MRI도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요, 의사가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더니만은, 목사님 이런 일 가지고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LA 있을 때도 뭐 한 20년 가까이 저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요, 우리 모임에 가면은 막 정심을 만나면 막 많이 드세요. 아침은 안 먹고 정심 한 끼 다 먹고 저녁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어쩌면 두 끼도 먹긴 하지만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양이 제대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샌디에고에서 모임을 갔는데 봤더니요, 밥 다 먹고 일어났는데 혼자 그때까지도 먹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밥을 많이 드시는지. 그리고 약 봉투를 보여주는데 약이 한 주먹이에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뭐에 좋은 약, 뭐에 좋은 약, 그래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 것도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많이 먹든지 아니면은 지나치게 아주 덜 먹든지 그래서 병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거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죠. 억지로 많이 먹는다든지 억지로 안 먹으면은 그게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맛있게 먹으면 뭐 보약이 따로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잘 됐네 뭐.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니까 나 싫어하는 콩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전혀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그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만 그냥 맨날 먹으면 내 몸이 원하니까 먹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피자나 햄버거나 치킨은요.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뭐가 원하는 음식일까요? 우리 입이 원하는 거예요. 입이 원하는 음식하고 몸이 원하는 음식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하도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입이 원하는 그 음식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몸이 원하는 음식을 다 잊어먹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음식을 자꾸 먹어줘야 되는데 입이 원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오는 거죠. 여러분 육신 관리도 그래서 잘해야 되지만은 건강을 잃으면요 다 잃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면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막 손주들이라 그러면 껍뻑하는 할머니. 맨날 손주들 없고 그냥 먹이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병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와서 할머니 어디 아파, 배가 아파, 발이 아파, 다리가 아파, 약 사올까 자꾸 귀찮게 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병소 같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손주들인데 철이 가라고 싫다고 막 밀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할머니와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게이지 박사가 이 사람이 호흡하는 것을 그를 딱 받아가지고 액체를 냉각시켜서 색깔을 봤더니 사람이 화를 낼 때는요 그 나오는 걸 딱 봤더니 밤색이고 슬플 때 그냥 슬프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에 나오는 호흡을 받아서 응고를 지켜서 그걸 봤더니 색깔이 회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쁠 때는 청색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면은 이 몸 안에 독소가 그냥 퍼져가지고 그 독소를 다 모으면은요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을 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독소가 그렇게 많으면 우리 장기가 편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뭐가 됩니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화나는 것을 막 계속 부글부글 속에서 계속 화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화가 자꾸 나면은 상대방에게 말할 때도 좋은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상대방뿐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다칩니까? 내 자신을 다치는 거예요. 내 안에 독소가 만들어져서 내 장기를 찌르면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내 자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장수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 장수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모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그 세포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식물들도 동물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자라면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귤 컨테스트가 있대요. 근데 1등 하는 분에게 기자가 어떻게 이 귤을 참 이렇게 탐스럽게 잘 갖고 오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쓸어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도요. 이 주인이 와서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하고 그러면 아주 잘 열매를 열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시골의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얘들아,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는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심어놓고 내팽개 두는 게 아니라 늘 주인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면 그 곡식도 잘 자라고 풍성하게 거둔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남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약속받은 하늘나라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세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 가요처럼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